가져주셨으면 가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감의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렸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 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한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아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한 군데 더 보죠. 20장 8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8절 말씀. 8절에서 11절인데 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느끼시는 바와 같이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설교 들으시는데 크게 방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좋으니까요. 중간잠깐 좀 버퍼링이 있어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2단으로 시작해볼까요? 생존 피로에서 걸어나오기가 설교 제목입니다. 그러니까는 생존 피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어야 오늘 설교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존 피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피로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생존 피로라고 합니다. 그렇죠?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피로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낮은 평행봉에서 걸어가는 거랑 굉장히 높은 평행봉에서 떨어지면 큰일 나는 데를 걸어가는 거랑 똑같은 걸어가는 과정, 똑같은 사이즈의 평행봉을 걸어가는 과정으로 해도 우리 피로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을 노동에 의한 피로가 아니라 뭐에 의한 피로예요? 생존에 의한 피로.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긴장감이 주는 피로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제 첫 직장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 첫 직장은 되게 재미있는 직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매주 월요일 날 누군가 사임하는 뭐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번 주일에 출근해봐야 아는 거야. 내가 이번 주도 일을 하는지. 그리고 저도 4년간 일을 했지만 어느 화요일에 갔더니 이번 주까지만 하시면 된다고 해서 그 주에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짐 정리하고 그 전주에 설교하고 월요일까지 진행했는데 그 다음 주에 와서 저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떠나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직장에 다니게 되면 뭐가 올라가요? 생존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렇죠? 내가 다니면서도 내가 다음 주에는 여기 있을까 싶으면 어떻게 돼요? 피로도가 높아지죠. 그렇죠? 내가 말 한마디 실수하고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나갈 수도 있겠구나 하면 피로도가 높아지죠. 그렇죠? 업무 하나 진행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아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피로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 가장 많은 건 비슷한 경우 비정규직의 피로도죠. 그렇죠? 내가 내년에도 여기서 일하고 있을까를 모르잖아요. 근데 난 만약에 재계약을 하고 싶어. 내년에도 여기서 일하고 싶은데 내가 내년에도 여기 일할지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렇죠? 회식을 한번 안 가도 일반 사람보다 피로도가 높아져요. 그렇죠? 아, 내가 안 가는 게 무슨 영향을 주지 않을까? 관계가 조금 엉켜도 피로도가 높아져요. 저 사람이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결국 나한테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업무 하나를 진행해도 피로도가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존 피로가 되게 높아진다. 단지 비정규직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자체가 전반적으로 생존 피로를 굉장히 높이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규직은 다른가요? 비슷하죠. 여러분 언제 발생해요?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아 이 일을 그만하고 싶어. 난 내 적성과 취향 보람에 잘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그만하려는 생각을 잠깐 하다가 무슨 소리야 먹고 살려면 해야지. 여기서 나가면 큰일 나. 여기는 춥지만 밖은 장난 아니야. 이렇게 하면 여기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한테 뭐가 발생해요? 그 사람에게는 생존 피로가 이미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살아남으려면 여기서 버텨야 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먹고 살려면 여기서 참아야 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참고 다니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5년, 10년, 15년, 20년 다니는 게 맞을까? 문득 10년 뒤에 정말 내가 혈기완성할 때 40대 중반에 내가 여기서 그냥 그만두고 나가게 되면 그때 정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니게 되면 다니면서도 이게 맞나?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점점점 쌓이게 되면 뭐가 증가해요? 생존 피로가 증가하죠. 그렇죠? 아, 이게 꼭 직장을 다니는 사람 문제만 아니죠. 여러분들 해당이 많이 안 되겠지만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에 교육시키기 어려운 이유가 왜 피로도가 높아져요?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얘가 커서 얘 뚝딱뚝딱 뭐 잘 만드네? 얘는 레고 관심이 많네? 다른 건 공부는 관심 없네? 아, 얘 목수시켜야겠다? 이러면 생존 피로가 올라갈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얘는 뛰어놀기 좋아하네? 성격 좋네? 야, 넌 그럼 뭐 물건 파는 거 해라? 영업해라? 참 좋겠다, 야. 하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딱 그렇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 뭐가 올라가요? 아, 얘가 이 사회에서 굉장히 험한 일을 하고 살아갈까 봐. 아니 이 사회 아예 진입 자체를 못 갈까 봐. 그러니까 좀 편하게 표현하면 집 밥벌이도 못 할까 봐. 그렇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그냥 교육을 시키고 내가 학업 관리를 하지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생존 피로도가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얘가 못 먹고 살까 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아이를 그냥 아 그래 넌 취향이 이렇구나 넌 생각이 이렇구나 이렇구나 저렇구나 할 수가 없게 되는 지점이 생기는 거죠. 애를 아끼기 때문에 그렇게 과격하게 몰아붙이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생존 피로가 올라가니까.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 생존 피로가 가장 높은 직업. 비정규직 힘들죠. 정규직 힘들죠. 그래요. 아이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생존 피로가 가장 높은 직업은요. 자영업자입니다. 그렇죠. 자영업자예요 사실은. 비정규직은요. 내년에 내가 여기서 일할지 모르죠. 자영업자는요. 내일 이 회사가 있을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부목할 때는요. 내가 내년에도 이 교회 사역을 하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개척하잖아요. 다음 주에는 이 예배가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단 말이야. 이번 주 애들이 8명 예배 드리고 가면 다음 주에 쟤들이 안 오면 내가 끝이구나. 그렇잖아. 내 인생이 저 8명 손에 달려있는 거잖아. 그치? 쟤네들 몇 명 마음 변하면 다음 주에 예배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표정이 어두워서 8명이 다 갔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그다음부터 뭘 느껴? 생존 피로를 느끼죠. 다음 주엔 이 교회가 존재할까?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 사회 자체가 이렇게 생존 피로를 되게 가중시키는 구조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이 시대의 위너예요? 둘 중에 하나죠. 연금까지 보장된 사람, 공무원 사회 이런 걸 위너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아 안정적이다, 되게 좋겠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 거기서 그 업무나 성향이 아무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버텨야 된다, 살아남으려면 하면 그 사람들 거기서 생존 피로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도 이제 열외예요. 왜? 연금도 이제 낮춘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유일하게 남는 게 뭐예요? 충분하게 비축하고 있어서 내 생존 자체는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 대표 누구예요? 건물주죠. 그렇죠? 그래서 조물주보다 위대한 건물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건물주. 왜요? 이 시대에 유일하게 생존 피로를 안 느끼는 사람이에요. 큰 기업 갖고 있어도 생존 피로를 느낀다니까 요즘에. 내년에 그 회사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꽤 커도 그래요. 아주 크지 않은 한. 근데 누구만 진정한 평안 속에 있습니까? 진정한 평안 속에. 월세 받는 자만 진정한 평안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제일 부러워해요? 사실은 그런 사람 되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15년 전만 해도 없던 문화예요. 건물주 얘기하고 15년 전만 해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뭔가 인생을 낭비한 사람처럼 보였고요. 인생을 되게 루즈하게 사는 사람처럼 보였고요. 아니 그게 있으면 그걸 갖고 뭔가 도전을 하고 만들어 볼 생각을 해야지 라는 이야기가 10년 20년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우리가 뭐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생존 피로가 굉장히 높아진 시대, 사회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회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존 피로가 높아지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어요. 이게 나쁘다 좋차를 떠나서 일단은 자연스럽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생존 피로가 높아지면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 하면요. 당연히 많이 축적하고 싶어집니다. 그렇죠? 불안하잖아요. 생존 피로라는 게 불안인데 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유일한 방법이 사실은 내가 불안하지 않을 만큼 많이 쌓아놓는 거죠. 그렇죠? 내가 불안하지 않을 만큼 많이 쌓아놓으면 그때는 그 불안감도 좀 자유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존 피로를 느끼는 사람은 자기만의 축적의 선이 있어요. 아유 그래도 전세라도 살면, 그 내가 현찰 한 5천, 6천이라도 모아놓으면, 내가 학자금이라도 다 갚으면, 내 나름대로 그래도 내가 정규직이 되면, 내가 250 정도만 받으면, 내가 300을 받으면, 내가 뭐 연금보험을 붓고 있으면 내 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축적의 선이 있어서 그 축적의 선을 해놓고 아 요게 되면 그래도 괜찮겠지라는 생각하는 그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존 피로의 첫 번째 반응은 뭐라고 싶어요? 쌓아놓고 싶어져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렇죠? 생존 피로의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일중독이 됩니다. 일중독이 돼요. 여러분 야 좀 쉬엄쉬엄 이래. 여러분 생존 피로를 느껴요. 지금 내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테레비 보는데 마음 편해요? 내가 다음 주에 여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우리 회사가 다음 주에 망할지 안 망할지 모르겠어. 근데 여행 간다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 해변에 누워있는다고 내가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이 사람 마음, 생존 피로를 느끼는 사람의 마음이 유일하게 편안한 곳이 어딘 줄 알아요? 책상이에요. 내 회사에 출근해서 내 데스크에 앉아야 그때야 마음이 편해요. 왜요? 내가 이 문제를 그래도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야 뭔가 잘 되어 간다는 생각이 되고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되고 뭔가 안심이 되지 이걸 손을 놓고 저기 있으면요 마음이 안 편해요. 그래서요 생존 피로도가 높은 사회의 사람들은 거의 다 일중독으로 갑니다. 왜요? 사실 그게 제일 재밌다라고까지 느껴요. 왜? 다른 거에는 그게 다른 거는 뭐 별로 재미없어요 자기는. 왜? 아니 죽겠는데 무슨 영화를 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죽겠는 사람한테 뭘 해보세요. 뭔들 재밌나. 다 재미가 없죠. 진짜 재미가 없어서 그럴까? 아니죠. 이게 지금 급해서 그런 거예요. 일중독이 됩니다. 세 번째 생존 피로인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 매몰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죽겠잖아요.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잖아. 근데 옆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어떻게 보이겠어요.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인데 옆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 매몰이 심해져요. 자기 안에 갇힙니다. 그러니까는 내 옆 사람을 대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와 상황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냥 옆 사람을 만나도 내 얘기만 계속해요. 이 사람은 내 감정을 받아주든가 아니면 내 미래를 도와주든가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이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데 니네들은 구경만 할 거야? 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나를 도와라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줘도 별로 안 고마워합니다. 좀 당연하게 생각해요. 열 번 도와주다가 한 번 안 도와주면 서운해요. 나는 도와줄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요? 내가 더 급하니까. 저 자기 매몰이 되게 심해집니다. 네 번째. 생존 피로의 네 번째 특징은 되게 자연스러워 이미 얘기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뭐겠어요? 생존이죠. 그렇죠. 내가 살아남는 내가 좀 더 안정적인 내가 좀 더 많이 모으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움직이죠. 뭐가 맞는지 틀린지 생각할 여유가 있어요? 없죠. 주변 사람과 더불어서 잘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할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할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취향과 성향에 뭐가 잘 맞냐 생각할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만 판단의 기준이 돼요? 어떻게 하는 게 내가 더 안정적이냐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내 취향과 성향에 가장 잘 맞는데 월급은 꼴랑 100만 원 주고 15시간씩 일 시키면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해요. 그럼 그 취향과 성향에 맞는 일이 내 취향과 성향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는요. 더 이상 그걸 생각하지 않게 되죠. 그렇죠? 뭐만 생각해요? 내가 좀 더 안정적이냐만 생각해야 되죠. 내가 좀 더 축적할 수 있냐만 생각해야 돼요. 그게 판단 기준이 되죠. 그게 판단 기준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나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여러분 나쁘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좀 더 자연스럽게 생각합시다. 이건요 생존 피로도가 높은 사람은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네 가지 반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생존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내가 많이 모으고 싶고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일중독이 되고요. 주변 사람 돌아볼 마음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나한테 좋은 대로 같이 판단하면서 딱 움직입니다.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뭐한지 아세요? 아니 사실은 슬픈 거죠. 이런 생존 피로도가 높아지는 사회는 사실은 그래서 더 위험한 사회가 되어갑니다. 그렇죠? 자연스럽잖아요. 다들 더 많이 축적하려고 해요. 그럼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그렇죠? 다들 일중독이에요. 그러면은 나도 못 쉬고 저도 못 쉬는 문화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잖아요. 모두가 야근하는 문화야. 모두가 미친 듯이 공부하는 문화야. 그래도 누가 쉴 수 있겠어요. 그렇죠? 누구도 못 쉬는 문화가 만들어지겠죠. 자기 매몰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무관심에 계시겠죠. 서로 배려나 사랑, 더불어함 없어지겠죠. 서로 자기가 불쌍하니까 자기만 챙겨달라고 하겠죠. 그렇죠? 다 자기만 불쌍하대.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자기한테 유익한 쪽으로만 판단하고 움직이겠죠. 이건 서로를 공격한다는 뜻이죠. 다른 표현으로는.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 좋을 대로 다들 움직이니까 뒤에서 무수한 정치적인 것들이 돌아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생존 피로도가 더 높아지겠죠. 이게 되게 슬픈 역학으로 들어가는 거죠. 생존 피로도가 높아지면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하면 생존 피로도는 더 높아지고 더 위험한 사회가 되고 더 위험한 사회가 되니까 사람들은 더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더 위험한 사회가 되고 그럼 사람들은 더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피로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죠. 이게 언제 쿨다운 될까요? 우리는 이 온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은 만나와 메추라기 본문을 보면요. 이 사람들 얼마 전에 홍해 갈라져서 구해줬더니 고마운 줄 모르고 만나가 뭐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하나님께 그래도 만나 내려주셨는데 하루치만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 내일도 올 건데 막 이틀치 3일치 갔다 왔다 또 욕먹고 안식일은 쉬라고 하시는데 또 나가고 또 욕먹고 아, 얘들은 뭔지를 모르겠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런 식이에요. 아 이런 수준 낮은 것들. 아니 얼마 전 홍해를 갈라줬는데 먹을 거 없다고 그렇게 원망을 해?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왔느냐? 어 너무 예의 없다 얘네.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원망했었군요. 그러고 시킨 대로 하루치만 가져가야지. 막 또 욕심 부리고 막 가져가고 안식일에 나가지 말랬는데 나가고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얘네. 1세대 이스라엘들은 정말 못 대처먹은 것 같아. 누구와 다르게 나와 다르게 우리는 많이 이렇게 적용해요. 봅시다. 이 사람들 입장을. 여러분 출애굽했죠.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좋았어요. 좋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 어디로 간다고 하나님께 그러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집트를 떠나서. 이게 하나님께 하신 얘기였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 땅 나왔을 때는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음식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공포감이 없었어요. 생존 스트레스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생존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가나안까지는요. 해변길 따라서 직선 코스를 가면 40일이면 떨어지는 코스예요. 쭉 빠지면 4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양식이 어느 정도에 한 달을 버틸 만큼이 아니에요. 한 달은 충분히 버틸 만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자라면 양면말이 잡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충분히 갈 수 있는 코스예요. 근데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를 담당했어요. 방향을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향이 어디로 꺾였어요? 남쪽으로 꺾였어요. 해변길을 쭉 올라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꺾이네? 오케이. 일단은 시킨 대로 해야지. 구해주시는 분이 가자는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남쪽으로 갔어요. 아 이런 식으로 가면은 코스가 길어지는데 또 남쪽으로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양식이 되게 부족할 것 같아. 또 남쪽으로 내려가요. 아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이제라도 북쪽으로 방향을 꺾으면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더 남쪽으로 내려가요. 이제는 방향을 바꿔도 우리가 가나안 도착할 지점이면 거의 굉장히 피곤한 지점일 거야. 또 남쪽으로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방향 바꿔도 북쪽으로 올라간다 한들 가다가 다 굶어 죽을 상황이다. 비축분을 생각하면. 거기까지는 절대 못 가. 군량미가 떨어졌단 말이야 이제는. 이 양이면 광야를 관통하고 지나가다가 양식이 떨어지는데 거기는 양식을 구할 데가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이 수백 명이 그러면은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사하는 방법밖에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이 상태로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지 흐름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상태로 진행되면. 우리가 생존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언제예요? 생존 피로를 느낄 때. 오늘 밥이 없을 때 느껴요? 아니잖아요.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지가 딱 보이는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한 3, 4년 더 이 직장에서 일하겠지만 그 다음에 난 진짜 실업자가 될 거야.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애는 진짜 대학도 제대로 못 가고 그렇게 될 거야.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이 사업체가 망하고 난 정말 비참해질 거야. 라는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그 지점이 딱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명확해요. 그때 사람들이 뭐가 그러게요? 생존 피로가 완전히 올라간다 그랬죠. 이 사람들도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데리고 나왔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전엔 그래도 착하고 아니면 신뢰했기 때문에 남쪽으로 가더라도 참고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대안 없이 계속 군량미만 이 사람들이 양식만 계속 줄어간단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렸어요. 어쩔 거냔 말이야. 그쵸?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볍게 비웃을 수 있나요? 다음 이 사람들이 만나가 왔을 때 반응을 보시면 되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반응을 생존 피로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만나를 주셨으면 감사하게 만나가 내리는데 이제 다 해결된 거 아니야. 그때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미래의 입장이기 때문에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알아요? 1년 내내 만나가 안 멈췄다는 걸 알죠. 우리는 결과에 섰기 때문에 그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결과 원래 지난 사람은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군대에 있는 사람한테 말 쉽게 하고 싱글인 사람한테 결혼 늦게 하라고 그러고 정말 지나간 사람들 말 쉽게 한다고. 저는 자기 일 아니라고. 말 쉽게 한다고요 되게. 그렇게 우리는 말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결과를 아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나가 한 가마니가 내렸습니까? 열 가마니가 내렸습니까? 만나가 내렸는데 하루 먹을 치만 거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 사람의 불안을 해결해줘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의 만나가 내린 게 연금보험처럼 보여요. 매일매일 조금씩 계속 나오는 거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연금보험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일당 알바란 말이에요. 하루 먹을치가 딱 떨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큰 위로가 되냐 말이야. 이 사람의 그 생존 불안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일 올지 안 올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반응이 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많이 모으는 거죠. 축적. 이 사람들의 반응은 정확하게 생존 피로가 높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많이 모아요. 축적하죠. 그 다음에 7일째 쉬라고 하는데 못 쉬어요. 그렇죠? 또 일 나가죠. 그렇죠? 쉬라고 하는데 못 쉬어요. 하나님께서 뭐 나쁜 거 시켰어요? 어려운 거 시켰어요? 아니요. 집에서 안 시켜라고 하는데 못 쉬어요. 어떻게 쉬어? 나가봐야지 또. 혹시 왔으면 또 가져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못 헤아리죠.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배가 고플 때 만나를 줬잖아요. 그럼 고맙다고 할 만도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고맙다고 할 마음의 여유가 없죠. 왜요? 아직도 내 이 생존 피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고맙다고 할 마음의 여유가 안 생기죠. 그렇죠? 그리고 당위적으로 움직여요. 주신 분이 하루치만 가져가라고 하는데 하루치만 가져가요? 못하죠. 주신 분이 안식일날 쉬라고 하는데 쉬어요? 못 쉬죠. 왜요? 이 사람한테 뭐가 있기 때문에? 생존 피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치 판단의 기준이 더 많이 모으는 쪽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뭐 이런 나쁜 놈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와 닮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생존의 피로도가 너무 높아지고 이대로 가면 우리가 다 굶어 죽는다. 이대로 가면 내 인생 정말 이제 완전 비참해진다. 이 세계에 가면 내 인생 진짜 밥 벌어먹고 살기도 힘들다라는 그 공포감이 너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하루 먹을치만 겨우 주어졌을 때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좀 더 모으고 싶고 이 기회에 한번 좀 모으고 싶고 이것밖에 생각이 안 되고 주변 사람들도 안 보이고 이것만 판단하는 그 전형적인 생존 피로가 높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 게 이들의 모습이란. 오케이. 이제까지 이 사람들 편을 좀 들어줬으니까 이제 우리 원래 자리인 이 사람들의 반대편에 와 있습시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에 꽂혀서 자기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정말 많은 일들에 대해서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먹고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셨어요? 아니죠. 이집트에서 꺼내 주실 때 너희를 대안적인 나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다음에 세상을 바꾸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뭘 세우셨어요? 큰 계획을 세우셨죠. 큰 그림을 세우셨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했죠. 그들에게. 그들이 그걸 알았죠. 자기 인생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숙시키셔서 세상을 바꾸는 데 사용하실 거라는 그 그림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출애굽 이전에 들었어요. 그 그림에 동의해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인생에 여전히 이 큰 문제들이 이루어져 이 큰 이슈들이 이루어져 갈 거라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죠. 그게 집중한다면 이 사람들은 만나를 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안식과 창조를 가르치시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할 수 있다는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들한테는 그게 안 보이죠. 왜요? 나한테는 지금 살아남는 문제가 제일 커 보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엄청 많이 나한테 줘서 내 불안감이 사라지게 한 다음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그림들이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1세대 그리스도인들, 1세대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세우시는 계획이나 방향성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지금 눈앞에 당면한 생존적인 문제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다가 자기 인생에 명확하게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자기 손으로 놓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는 계속 잊고 그 기회 비용을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면서 낭비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당장 굶어 죽은 것도 아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존 피로 우리한테 굉장히 극심한 시대에 살아요. 이것들 근데 이 생존 피로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반응하시면 안 되고요. 이걸 내 인생에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생존 피로 어떻게 풀지 고민은 안 하셔야 돼요. 아니면요 떠밀려가요 우리는. 그래서 인생에 정말 기회들은 다 놓치고 그 지점에서는 상황 때문이었다고 얘기할 수 없는 내 반복적인 좁은 시야의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핸들링할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핸딩할 방법을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이 만나 매출의 사건이 그것을 가르치신 사건이에요. 안식일을 가르치신 사건이에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사계명인 안식일 계명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계명의 핵심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생존 필요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첫 번째, 다섯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맨 첫 번째,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생존 필요가 있는 것을 기이히 여기지 마십시오. 다시, 생존 필요가 있는 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생존 필요 자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존 필요 자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세 가지가 원망스러워요. 첫 번째, 누구? 부모가 원망스럽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나한테 물려준 게 없어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살게 만들어. 그렇잖아요. 부모가 원망스러워요. 왜 나를 지금도 먹이지 않냐는 거죠. 왜 나한테 집을 사주지 않았느냐. 왜 나한테 사업자금을 물려주지 않았느냐. 내 왜 나에게 계속 일하지 않고 살아갈 만한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부모가 원망스러워요. 생존 필요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 부모 원망합니다. 두 번째 사회 원망합니다. 그렇죠? 이 사회는 왜 나를 거저먹이지 않느냐. 스웨덴은 그러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사회는 나를 거저먹이지 않느냐. 어느 날은 그런다고 하더라. 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회가 문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느냐.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내가 생존 필요를 느끼지 않을 만큼의 축적된 재화를 주셔서 내가 안정감을 느끼면 그 다음부터 나한테 구원이네 생명이네 죄네 자유네라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내가 제일 힘든 건 생존 필요인데 이 생존 필요에 대해서는 뭔가 도움도 안 주시면서 구원이네 자유네 죄네 하면 내 입장에서는 자기 좋아하는 얘기만 하는 것밖에 안, 겉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도 원망스러워요.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생존의 고민을 안 할 환경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다시 읽으세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셨어요? 2500년 전에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그 생존 필요를 해결해 주려면 뭐가 내려야 됩니까? 쌀까마귀가 내려줘 이렇게. 만나가 뭐예요? 정말 이렇게 맞으면 죽습니다. 피하세요. 하게 맞게 쌀까마귀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1년치 딱 채워주고 이젠 됐지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안정감이 딱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치를 쌓아놔야 안정감이 있지. 오늘 먹고 됐고 그래 내일도 내리나 보자. 이게 얼마나 사람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한테 그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는 무슨. 여러분 근데요. 사람이 성인이 되면요. 원래 자기 먹을거리를 자기 힘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동물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산에 가서 새를 보셔도요. 그 조그만 애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오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녀보는 거예요. 어디 뭐가 있는지. 다니다 보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도 공치는 날이 있어요. 다니다 보면요. 나보다 더 큰 새가 나를 공격해서 하루 먹고 사는 건 그냥 죽을 뻔한 날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그렇게 다니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잖아요. 별 생각 없이 쭉 살면 어느 날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짹짹짹짹 거리면서 갖다 달라고 하는 애들이 집에 생겨요. 그럼 또 개들까지 먹여야 돼요. 여러분 새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공중날을 새를 보라 길쌈수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이실 거예요. 새처럼. 새를 먹이시든 먹이실 거예요. 여러분 새가 딱 일어나면 거기서 그 구멍에서 머리만 딱 내밀면 하나님이 벌레 다섯 마리 깔아놨어요? 오늘은 뭘로 드실래요 이렇게? 자녀가 생기셨죠? 그럼 열 마리 이렇게 깔아놓으십니까? 큰 새는 주변에 오래게 전기 담장 쳐주시나요? 하나님이 어떤 새를 그렇게 키우셨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먹이실 공중나는 새를 보세요. 길쌈수고 하지 아니하여도 그걸 다 아셔서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싸돌아다니세요. 큰 새가 오는지 주의하시고 내가 다 삼키지 말고 어느 정도는 머물렀다가 내 자녀들한테 주면서 그렇게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 필요가 있다는 것 자체를 성인이 되고도 당연하지 않다고 자꾸 얘기하면 우리는 사실 거기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해주 아니 나이 많잖아요. 언제까지 부모님이 해주셔야 되는 부모님은 20살까지 먹여주면 다 하신 거예요. 그렇죠?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알아서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알아서 먹는 거예요. 왜 부모님은 나에게 집을 물려주지 않으셨냐고 얘기할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부모님도 알아서 하셔야 되고 나한테 자꾸 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 서로 각자 알아서 엄마도 성인이잖아 아빠도 성인이고 엄마 아빠도 알아서 나도 알아서 오케이? 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기이 여기면요 나는 퇴행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부모가 나를 먹여야 되고 세상이 나를 먹여야 되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기분이 들면 잠깐 기분이 좋다가 해결 안 되면 다시 기분이 나쁘고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걸 아십니다. 어떤 거? 새를 만드셨고 새가 돌아다니면 먹을 수 있는 벌레를 만드셨어요. 그럼 벌레는 내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기이 여기지 마세요. 두 번째, 압도되지 마십시오. 이건 이미 설명했어요.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압도되죠. 생존 필요가 있는 걸 기이 여기는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숨어요. 시간을 낭비해요. 세월을 허비합니다. 피해버려요. 그렇죠? 피해버리는 것보다는 두 번째가 나아요.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하고 골방으로 숨어있는 기독교인보다 이 스펙 압박에 쩔어가지고 어찌든 그거에 매몰돼서 살아보려고 미치는지 발버둥 시키는 애가 저는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도망가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의 벌레를 대신 잡아주는 분이 아니세요. 1번은 아니에요. 하지만 2번도 아니죠. 매몰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어요 이미. 매몰돼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이 모으는 게 꿈인 거예요. 내 꿈은 많이 모으는 거야. 불안하지 않을 정도로. 되게 대단해 보이죠? 사실은 뭐예요? 그냥 겁먹은 거예요. 지금 없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꿈이 커. 엄청 많이 모으는 게 내 꿈이야. 대단해 보이죠? 아니에요. 지금 없는 게 그만큼이나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쵸? 두 번째, 일 중독돼서 살아가죠? 삶을 누리지를 못해요. 세 번째, 주변 사람과 관계 끊어지죠? 네 번째, 불의한 사람이 되죠. 여러분, 압도되면요. 압도되면 나와 내 인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생존 필요에 압도돼서는 안 돼요. 세 번째, 이제부터 그럼 제대로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가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르치셨던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처음에 만나를 주시죠. 여러분, 만나는 연금보험이 아니에요. 만나는 뭐예요? 만나는 정말 작은 기회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만나는 정말 작은 기회예요. 생존 피로에 치닫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루 먹을 거리를 주셨어요. 아주 작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욕심을 잃지 않고 성실로, 욕심을 잃지 않고 사명으로.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 작은 기회를 어떻게든 뻥튀기를 해가지고 내가 보란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작은 기회를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느냐, 내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 게 맞느냐, 내가 오늘 하루 먹을치만 가서 수고롭지만 하루 먹을치를 내가 모아오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만큼 작은 성실. 무슨 뜻이에요? 욕심을 잃지 않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소명의 노동을 해야 되는 게 두 번째예요. 그렇죠? 세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멈춰서야 되는 점에 멈춰서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안식일은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지 말라고 해서 새처럼 새도 여러분 자기 어깨에 생존을 지고 있다고 얘기했지만요. 두 번째, 새는요 자기 생존에만 관심이 있어서 생존에 관련되지 않은 건 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게 나에게 큰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게 의가 아니면 멈출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안식에 나가면 뭔가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도 이날의 안식의 날이기 때문에 멈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한테 더 이익이 있을 것 같아도 멈추는 게 인간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게 내 가치관에 맞기 때문에 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존이 내 인생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생존에 대한 성실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내가 추구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함께해야 하고 내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시간에 사랑해야 되고 내가 새로운 걸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시간에 노력해야 되는 더 큰 걸 위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여전히 그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루 것만 갖고 오게 하고 안식일을 멈추는 것을 통해서, 하루를 멈추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 가운데 뭘 가르친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을 6일 동안 만들고 7일째 쉬었으니 너희도 7일째 쉬라. 무슨 소리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 가운데 뭘 가르치는 거예요? 창조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죠. 어려워져요. 잘 따라오세요. 창조를 가르친 거예요. 창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강의 들으셨죠?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정글 속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돼서 미친 듯이 내가 살아가는 정글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세상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만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명만큼 참여하면 그렇게 함께 참여한 자들이 서로 만들어낸 것을 통해서 서로 더불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창조 세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멈춰서는 것과 하루를 일하는 걸 통해서 이들 가운데 창조를 가르쳤다는 게 뭐예요? 야, 니네는 생존 문제에 그렇게 난리가 나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라고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있어.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부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면 그 사명이 서로 협력해서 너희들을 더불어 모두 살 수 있게 만들어 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너는 네 배역에 충실하면 돼. 그리고 나서는 안식하면 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창조죠. 오케이?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생존 피로에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이 생존 피로에서 정말 자유해질 수 있으세요. 많이 쌓아놓는다고 해서 이 생존 피로에서 절대 자유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내가 열심히 사서 많이 쌓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조금씩 조금씩 빼먹을 때야 내 인생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 역할에 맞게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로 매일같이 먹이시고 내 역할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도 돌보아 준다라고 하는 창조의 세계 안으로 세상을 참여할 때 내 안에 진정으로 생존 피로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막연해 보여요? 이게 되게 이론적이어 보여요? 비현실적이어 보여요? 예를 들어 봅시다. 목회를 예를 들어보죠. 일단 제가 목사니까. 목사가 개척을 새로 시작했네요. 뭐가 무너졌는지 모르겠네. 개척을 새로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생존 피로가 어떻게 돼요? 엄청 올라가죠.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어요. 10명 모아놨는데 얘들이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아. 다음 주에 올지 말지 고민하는 표정으로 오늘 돌아갔어. 그리고 우리 교회 비축분으로 갖고 있는 돈은 한정돼 있어요. 그럼 내가 생존 피로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높아지죠. 생존 피로가 높아진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맨 처음에 축적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축적. 교회는 사람이 돈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축적하고 싶어 해야지. 어떻게든 교회 빠져나갈까 봐 붙잡아야겠죠. 그렇죠? 나처럼 너는 우리 교회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헛소리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우리 교회에서 빠져나갈까 봐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 붙잡은 애가 돈을 더 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축적이잖아요. 그리고 뭐만 하겠어요? 지금 집에 가서 애랑 놀아줄 시간이 있어 없어요? 기도하러 앉아있을 시간 있어 없어요? 여유있게 성경 공부하고 책이나 만들고 있을 시간 있어 없어요? 없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사람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 왜? 내가 제일 죽겠는데. 성도가 와서 힘들다고 하면 그래 넌 힘들겠다. 왜 힘드니? 삼성 다니는데. 나처럼 개척교 목사로 사는데. 너 힘들겠다. 근데 너 아파트 살잖아. 나 월세 사는데 네가 뭐가 힘들어? 속으로 그래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제일 불쌍해. 내가 제일 불쌍해. 나를 봐. 그리고 목회적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해요. 왜요? 지금 잘 되는 게 목적인데 성경, 진리, 가치 이런 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 사람 몇 년 안에 망할까요? 난 2년 봅니다. 2년 안에 망해. 될 것 같아요? 교회만 그렇다고요? 여러분, 교육도 해봅시다. 갔어요. 초등학교 애를 입학했어. 어머니 모임에 갔어. 신문에 나왔대요. 제치고에서 어머니 모임 쫙 모여왔는데 반대표 엄마가 먼저 얘기하기를 아 예 저는 이대 나왔고요 라고 시작하셨대요. 각자 대학을 까라는 거지. 저희 남편 직장은 어디고요. 그리고 저희 아파트는 어디고요. 이 세 가지를 자기소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저는 어떤 영어 유치원 어떤 영어 유치원 어떤 영어 유치원 근데 어떤 한 엄마가 아 저는 일류 나왔고요. 일류 유치원이 어디야? 아니 일류 유치원이 아니라 일반 유치원. 이렇게 일반 유치원은 이름이 없어. 일반 유치원은 그냥 일반 유치원이야. 그런 엄마 모임에 딱 갔다 왔어. 일반 유치원 나온 엄마가 충격받았겠죠. 그래서 뭐에 걸리기 시작해요. 축적하고 싶죠. 여러분 공부에서 축적은 뭐예요? 선행이죠. 공부에서 축적은 선행이에요. 그리고 뭐에 걸려요? 일중도에 걸리죠. 어떤 일중도? 애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죠. 그렇죠? 딴 걸 하는 거 꼴보기 싫죠. 일중도에 걸려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일중도에 걸린 건 엄마인데 일은 누가 해야 돼? 애가 해야 되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엄마의 일은 뭐예요? 애가 일할 수 있도록 쪼는 거죠. 애한테 주변 사람 보라고 가르칠까요? 애한테 어떻게 바르게 사는 건지 가르칠까요? 그럴 여유 없죠. 그럴 생각 없죠. 잘 될까요? 그 교육이? 여러분 창조적 세계관은 비현실적이고 이 생존적 세계관이 더 현실적이다? 직장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요? 갔던 여기서 버텨야 돼 내가. 버텨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버틸까 그 생각밖에 안 들어. 미친 듯이 시키는 거 잘하고 어떻게든 이 사람들 마음에 들려고 난리야. 내 주변 사람 신경 안 써. 옆 동기들 생각할 여유가 내게 어딨어. 그리고 이런저런 안 좋은 방법 막 써. 직장 생활 몇 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 몇 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이 사람 몇 년에 생존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은요 자기가 주어지는 건요 잘 보이려고 하거나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해요. 일을 어떻게 될지 자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 갖고 일해요. 일을 하면서도요 여전히 자기 관리가 돼요. 자기 개발이 돼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꿈꾸는 거 그거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신념도 가치관도 있어요. 자기 주관이 선명한 사람이에요. 누가 더 오래 버틸 것 같아요 이 사회에서. 우리는요 생존적 가치관이 더 실용적이라는 오해들을 해요. 여러분 이게요 생존적 가치관 자체가 더 실용적이지 않아요. 창조적 가치관 자체가 더 실용적이에요. 근데요 이 실용성의 극치가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도요 저는요 막말로 하나님이 없어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요 창조적 가치관으로 사시는 게 여러분의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요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알 때,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진짜 생존 불안이, 진짜 생존 피로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생존 불안 좀 느끼고 와서 엄청난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휩쓸려가는 게 당연한 세상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불안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존에 밀려가셔서는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을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일부 예배보다 반응이 더 안 좋네. 많이 힘들어? 직장에서 요즘에 깨졌니? 마무리합시다. 적용. 첫 번째. 제일 먼저 그러니까 뭐 하셔야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만나가 없으면 만날 구하세요. 하나님 창조적 세계관이고 뭐고 오늘 죽습니다. 저 오늘 지금 먹고 죽습니다. 그러면요 닥치고 만나를 구하세요. 그게 1번이에요. 그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꽉 꿇으신 다음에 하나님 창조적 세계가 아니고 뭐고 일단은 오늘 만나가 내려야. 에?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진짜 만나가 없는 건지 불안인지. 여러분 만나는 작은 기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는 쌓아놓은 안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연금보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만나는 오늘 먹고 살 것과 내가 오늘 집중해야 되는 기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먹고 살 것과 오늘 집중해주는 기회가 없잖아요. 오늘 먹고 살게 진짜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진짜 오늘 먹고 살게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걸 기도하세요.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 논리를 깨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논리를 가장 극적하신 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 는이라고도 안 하셨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렇죠?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한테 뭐 하셨어요? 네가 육체를 가진지 아신다고 하셨어요. 네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고 한 다음에 야 영혼이 중요한 거야 굶어 죽어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게 그것이 필요한 줄 아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요 제 설교를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는 무릎을 딱 꿇으시고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오피스텔에서 9명 있을 때 정말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경건하게 무릎을 딱 꿇고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아니 이 교회가 사라지지 않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있어야 목회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1단계 만나를 구하세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만나를 구하라고 한 거 연금보험 구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먹을 양식과 붙잡아야 되는 작은 기회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럼 만나 구하실 때 아니에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2단계로 가셔야죠. 뭐 하세요? 이걸로 보란듯이 일어설 생각하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이걸로 보란듯이 일어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기서 내가 그럼 뭘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그걸 하시면 돼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건강하게 내가 잘 해내려면 이 직장에서 이 위치에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시고 그걸 하세요. 성실하게. 만나가 내렸는지 집 안에 있지 마시고요. 그 만나를 주셨으니까 거기 가서 그걸 하세요. 그걸 하면서 다음 점프를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내린 만나에 성실하지 않으면서 다음 점프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걸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멈춰야 할 때도 멈추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근데 이건 틀린 거야. 그럼 틀린 거 손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내가 훨씬 더 이익이 되는데 그것이 틀린 거야. 그럼 이익을 안 보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그래도 이건 해나가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전히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여전히 내가 내 내면에서 해야 되는 거, 거기서 멈추시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생존의 문제를 끌고 들어가지 마세요. 퇴근해서까지 생존의 문제를 끌고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야 돼요. 내가 나대로 자라나야, 내가 나대로 변화돼야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과정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내가 한 조연으로 캐스팅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크게 성공할 욕심도 부리지 마시고 아무것도 무의미한 존재라는 착각도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한 존재로 캐스팅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역할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에 감격하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거기서 나온 다음에 만나를 주셨을 때 아 오늘도 먹이셨으니 내일도 먹이시겠구나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유월 안식일에 나가지 않고 매일 먹을 것만 거두고 그렇게 성실히 일하면서 그 남은 시간들 그 남은 인생의 기회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배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나라들을 세워야 되는지 우리 사이에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지냈으면서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럼 2년 안에 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2년 안에 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진짜 내 인생의 진정한 기회를 내가 더 빨리 다가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 40년 여기서 살았어요. 그렇죠. 말씀 마칩시다. 아, 이거 오늘 설교 준비하고 되게 어려웠어요. 싫어할 것 같아서. 아, 근데 역시 싫어하네요. 네, 고마워요. 제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 자랑하고 마치죠. 기분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얘들아, 제가 개척하고 전 유일하게 잘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 되게 돈 없이 시작했잖아요. 요즘엔 저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막 요즘에 내가 뭐 이제 창조의 가치관을 가져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요즘에 살만하니까 그렇죠.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제가 보는 직장인 중에 제일 행복한 직장인신 것 같아요. 나 편해진 지 몇 년 안 됐어. 내가 뭐 언제 그렇게 편했다고 그래요. 제 첫 직장은 그런 직장이었어요. 화요일에 갔던 이번 주까지만 나오래요. 전 그런 직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두 번 직장은 PD수첩에 나오고 2580에 나오고 다 나왔어요. 교회인데. 뭐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지냈다는 거야 내가. 세 번 직장에서는 잘렸어요. 믿고 갔는데 내가 뭐 얼마나 편안하게 지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리고 아니 내가 무슨 큰 교회에서 지원을 받고 개척했습니까? 믿음의 진짜 기둥 같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해서 개척교회 하자고 했어요. 정말 나처럼 해봐. 그럼 해볼 수 있어요? 제가 잘한 건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개척을 한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오늘 얘기해서 연결하는 거는 저도요 생존 피로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생존 피로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갔어요. 제가 인생에 느꼈던 제일 큰 공포감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는요. 아 어느 날 내가 개척을 한 어느 날 아 내가 내 아들을 부양을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딱 그 공포감이 딱 왔는데 난 지금도 그 공포감이 이렇게 기억만 해도 무서울 정도예요. 어, 나 지금 기억만 해도 또 눈물 나려고 그래. 내가 그 공포감이 딱 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데 아 내가 미쳤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는 월급 받아먹고 있을걸. 네? 생존 피로가 막 올라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존 피로가 막 올라갈 때 어떤지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한 게 계속 불편하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눈치 보면서 하는 거예요. 생존 피로가 막 올라갈 때 누가 옆에서 안식 이런 얘기하면 탁쳐 이러고 진짜 아 진짜 어? 아 목사님 정말 크게 되실 거예요. 아, 크게 난다는 중에 안 죽었으면 좋겠다 진짜 막 그런 듣기 싫어요. 생존 피로가 막 올라갈 때 이런 창조의 세계관 어 무슨 얘기야 도대체.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건면하는 건 그거예요. 저도 또 오겠죠. 저도 또 올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라고 하다가 잘 안되면 엄마 원망하고 어?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지 않고 교회가 어쩌네 뭐 큰 교회가 안 도와주네 그러지 않고 내가 미쳐서 어떻게든 이 교회 지켜보려고 정신을 돌아다니지 않고 아 내가 어떤 교회를 하고 싶었지? 그럼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게 뭐지? 그걸 하자. 그리고 거기에 흐트러지는 마음을 다시 갖다 놓고 그 일을 열심히 한 것.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목사지만 내가 목사인 거지 목사가 나인 게 아니어서 목사 김봉현이 아니라 김봉현 목사니까 내가 아버지로 살아야 되는 삶. 내가 성도로 살아야 되는 삶, 내가 38, 39 이 시기에 누려야 되고 느껴야 되는 것들 내가 그거 놓치지 않고 멈춰 서려고 했어요.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 보려고 했어요. 그게 저를 지켰어요. 그게 아, 저 사람이 그래도 세상에 떠밀려 가지 않고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르게 그래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보려고 하는구나 라고 제가 그래도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게끔 했어요. 여러분 생존 피로는 세상이 줍니다. 하지만 거기서 나를 지키는 건 내 역할이에요. 지키세요.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피로에서 자유해집니다. 내가 생존의 고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생존의 고민 정도는 어른이니까 어깨에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내 인생의 고민과 내 가정의 고민과 이 시대의 고민과 신앙의 고민과 함께 내 성전의 고민도 내 어깨에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회가 좋은 나라 태어나서 먹여 살려주고 여러분들의 부모가 좋은 집안 태어나서 먹여 살려주는 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진심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주님 내가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붙잡고 그 기회를 붙잡고 거기에 성실하며 내가 할 도리를 하며 하나님의 만나와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만나를 주시고 주신 만나 내가 붙잡고 나가겠사오니 저 그 기회와 함께 나를 살려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 여러분들을 덮쳐오는 이 세상의 파도와 싸우시면서 하나님께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유난히 힘들어요. 이 사회. 사회가 문제라는 얘기 하고 넘어가고 싶네요. 문제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니 산은 새는 그래도 산이라는 직장이 있잖아요. 아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산이 없네. 날아다녀야 되는데. 나도 날아다니고 싶은데. 날아다녔는데 너무 안 줘요. 내가 일했던 보상도 안 주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렇죠. 힘들 때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섭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생존 세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이 피로감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 불안감이 있습니다. 주여 이것에 내가 휩쓸려가지 않게 하시고 주와 주가 나와 함께 만들어 가신 걸 내가 느끼고 들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10여분 정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도에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쉽게 놓지 마시고 쉽게 놓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이 주제를 가지고 내 안에 혹시 생존 필요는 없는지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시며 간구하시며 10여분 동안 묵상하며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명의 사계명은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여 지키라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바꾸면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창조의 세계관 그런 게 가능할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십계명으로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이 말씀을 무겁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출발점은 내 인생의 만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작은 교회, 너무 작아서 내가 무시했던 거, 이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그 첫 번째 만나를 찾는 것입니다. 만나가 없으신 분들은 만나를 구하셔요. 만나가 꼭 내릴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해결해야 되는 축적은 안 내리지만 만나는 분명히 내립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작은 교회를 내가 찾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내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삶을 살지언정 세상에 이 생존에 떠밀려가서 살지 않도록 하여달라고 우리 들말생활들 한 번만 더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그것을 마음 가능님께서 만나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식일의 말씀을 얘기하셨습니다. 주여, 저희가 주일 예배 한번 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여, 저희 가운데 아버지 어떤 경경식에 참여하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아버지 저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의 삶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삶이 안식인 것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피로와 불안이 아니라 삶이 안식인 것을 내가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 허락하신 이 진정한 안식의 삶을 내가 언제 경험할 수 있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안에서 안식한 이 삶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 내게 노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더하시고 더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셔서 진여로 주님 안에서 다짐한 그 안식으로 제가 들어가 주님을 받아들일 수 하시고, 그 사람에게 어떤 만나도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이가 내가 오늘 허락하신 그 만나가 오늘 이들을 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단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참 고단합니다. 왜 이렇게 다들 일 중독에 걸려있고 쉴 수 없는 문화들이 만들어져 있으며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의 이기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경쟁은 또 왜 이렇게 치열한지, 왜 이렇게 많이들 쌓아놓으려고 하는지,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위험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그 세상에 우리가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힘듭니다. 주님, 이 사회 살아가는 게 정말 힘이 듭니다. 아버지, 그저 편안하게 마음먹고 살려고 하면 일상적인 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자주 서게 됩니다. 아버지, 그래서 힘이 듭니다. 주님, 그 힘듦이 우리를 먹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 인도하시고 계신 그 인도함인 걸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오늘 허락하시는 그 작은 만나를 움켜잡고 하나님과 함께 성실하게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꿈꾸며 앞으로 걸어가 이 세상부터 자유하는, 세상에 감당치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걸어나가야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가운데 지어진 어깨의 무거운 짐인 이 생존의 피로에서부터 걸어나가야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을 터인데, 이 죄악의 짐에서부터 저희가 자유하여져서 하나님께 걸어갈 수 있는 삶의 현장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받고 자라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신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정말 위로하시길 소원합니다. 정말 위로하시길 소원합니다. 정말 위로하시길 소원합니다. 주, 위로하시길 소원합니다. 주, 위로가 우리가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